지난주에는 인생의 기근이 올 때라고 한 그런 제목을 가지고 사람이 살다 보면 인생의 기근이 닥치기도 하고 한파가 닥치기도 하고 어려움이 닥칠 수가 있다. 이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유다 백성과 같이 도저히 하나님이 돌이킬 수 없는 이와 같은 큰 죄에 빠지게 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인생의 기근을 보내셔서 심판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경고하고 경책의 말씀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부정적인 의미의 인생의 기근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들어서 쓰시기 위해서 그를 더 낮추시기 위해서 주시는 긍정적인 의미의 인생의 기근 아니면 인생의 한파가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이 생기고 이와 같은 기근과 한파가 오게 될 때에 그때마다 돌이켜서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내가 행하고 있는 그러한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거 아닌가를 살펴보는 그러한 기회를 갖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태도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레미야가 살던 지금부터 약 2500년 전에 그 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왕국에 여러 해 동안 기근이 들게 될 때 대언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예레미야 14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14장 맨 끝에 가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하나님 한 분만이 이 기근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기 원합니다. 한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하나님 이 기근을 해결해 주실 분은 이 세상에 어떤 신도 아니고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아니고 오직 한 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성부 성자 삼위일체 그 하나님 외에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와 같은 대목으로 예레미야 14장의 말씀이 이제 끝나는 것을 저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와 같은 그러한 갈급한 심정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도 응답이 오지 않을 때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내 자신을 낮추고 죄악을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정말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고 내 인생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께 애절하게 간구를 하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서 낙심이 될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은 인생에서 낙심이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문제를 생각해 보면서 제목을 인생의 낙심이 올 때라고 하는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예레미야 15장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번영신학과 순복음 오순절 신학에 많이 노출된 분들은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항상 기쁘고 항상 즐겁고 항상 행복한 것으로 그건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그런 일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거짓 목사들이 그와 같이 가르치기 때문에 성경을 잘못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신 눈물의 대언자 예레미야가 지금 낙담해서 저 밑바닥까지 지금 떨어져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처절한 모습이 이 안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든 아니면 대통령이든 아니면 저와 여러분 같은 평범한 성도든 학생이든 젊은 사람이든 많은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어르신들이든 누구나 다 살면서 낙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예외가 없이 다 낙담을 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게 사랑하신 예레미야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것은 예레미야가 이렇게 낙담한 것을 숨기고 자기 마음속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감정을 투명하게 이렇게 드러내면서 이런 것들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아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신 이 사람도 정말 이렇게 낙담이 되거나 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구나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읽으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적나라하게 투명하게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다는 이런 사실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커다란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낙담하고 낙담하고 낙담하는 그와 같은 과정을 겪어요. 12장에 낙담하는 내용이 나오고 오늘 이제 15장에 낙담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17장, 18장에 가다가 예레미야 인생에서 가장 큰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그 내용이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낙담을 하는데 낙담했다가 다시 올라오고 떨어졌다 올라오고 떨어졌다 올라오고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는데 여기 예레미야서를 저와 여러분이 읽어보면 아 하나님의 사람도 이렇게 낙담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어느 면에서 대항하기도 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구나. 이것 자체가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10절 말씀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그를 택하시고 예레미야 1장에 가서 보니까 내가 너를 내 어머니 태에서부터 대언자로 세웠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를 지켜서 내가 너 성벽이 되고 아무도 너를 치지 못하게 하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대언자가 되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는데 예레미야 대언자가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 민족에게 전하는데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질 않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에요. 거짓을 대언하는 대언자들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는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에 영감을 받아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한 사람도 그의 말을 듣지 않고 그의 친척들도 그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정말 예레미야가 너무나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빠지게 될 때 지금 10절에 자기 어머니를 향해서 한탄을 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 어머니요 내게 화가 있나이다. 왜 어머니가 나를 낳으셨습니까? 어머니께서 나를 낳되 온 땅을 향해 싸우는 자여 다투는 자로 낳았나이다.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대적하고 내가 말을 하기만 하면 나를 쳐서 죽이려고 하고 어머니 도대체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예, 하고 자기가 태어난 날과 자기를 낳은 어머니를 향해서 한탄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이 안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 보신 적 있어요? 어머니 왜 저를 낳으셨습니까? 하고 자 이와 같은 일들을 보면서 이것은 마치 연극의 독백과 비슷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셰익스피어의 비극 햄릿의 그 표현으로 따를 것 같으면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지금 이 상황에 지금 예레미야가 봉착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데 한 사람도 듣질 않아요. 심지어 자기 친척들마저도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요. 지금 여기 얘기하는 내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지금 예레미야가 이와 같이 극한 상황에 빠져 있어요. 예레미야 삶을 살면서 많은 낙심을 겪었지만 낙심의 최저로 떨어진 게 지금 20장에 나오고 그 20장에 다다르기 바로 전 단계가 지금 여기 15장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낙심의 원인을 가서 이 15장에 가서 살펴보니까 낙심의 원인이 세 가지로 크게 이제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1절에서 14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는데도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떤 절실한 필요가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기도를 드려도 도무지 응답이 없으면 사람이 낙심하게 돼요. 대언자 예레미야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둘째 낙심의 원인은 하나님 내가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왜 제게 오히려 고난이 옵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제가 부지런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뛰는데 제게 좋은 일은 오지 않고 오히려 왜 고난만 옵니까? 그게 하루 이틀 1년 2년 지나가다 보니까 너무너무 낙심이 된 거예요. 그게 10절하고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셋째 원인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외쳤는데 왜 제게 보상이 없습니까? 하나님 하라고 하는 대로 제가 다 했는데 왜 제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대가가 하나도 없습니까? 그 내용이 지금 16절에서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지금 살아가면서 낙심을 하게 될 때 생길 수 있는 그러한 원인이에요. 열심히 기도하고 불철주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정말 가능한 한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응답이 없고 어떻게 이렇게 고난만 다가오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이 이렇게 없을 수 있단 말인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 이와 같은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문제를 하나하나 이제 짚어보고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는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말씀을 대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째, 기도의 응답이 없어 지금 불평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레미야 14장 맨 마지막 절 거기 가서 보시면은 14장 19절부터 22절에 이 기근 때문에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고 예레미야 대언자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를 하나님께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먼저 자기의 죄들과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선조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마음대로 행하는 이런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하고 하나님 이 죄악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제가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이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기근을 면할 수 있도록 비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또 뭐라 그래요? 이것은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온 땅을 창조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인생이라고 하는 이런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 정말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그와 같은 기도를 순수한 동기에서 하나님 앞에 드린 모습이 지금 14장 맨 마지막 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 예상이 어때요? 야, 이 정도 기도했으면 이렇게 순수한 동기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정말 모든 죄악들을 고백하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정말 순수한 동기로 이렇게 최고의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될 거 아닌가.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예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15장 1절로 딱 넘어가니까 15장 1절에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거는 지금 응답이라고 볼 수 없는 심판의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응답이 아니에요. 응답이 아니라 뭐예요? 더욱더 혹독한 심판. 지금 기근을 당해서 완전히 죽게 생겼는데 죽는 것 이상으로 혹독한 심판을 하나님의 입에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심판과 정죄하신 그런 말씀이 1절과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주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내 생각은 이 백성을 향하여 기울 수 없나니 그들을 내 눈앞에서 쫓아내고 나아가게 할지어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 지금 온 백성이 비가 없어갖고 기근을 당해서 나 지금 죽을 지경에 있어서 최고의 기도, 순수한 동기로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그와 같은 기도를 지금 드렸는데 하나님이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서서 기도해도 내 기도, 그들의 기도 들어줄 수 없다. 내쫓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니 그 다음에 2절에 가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냐 하면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며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3절에 가서 하나님이 또 구체적으로 어떠한 재앙이 임하는가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종류를 이 민족을 향해서 정해주겠는데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들과 멸하는 하늘의 날짐승들과 땅의 짐승들을 정해줘서 이 민족을 완전히 멸절시키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 말들을 전하라고 해서 예레미야 가서 말들을 전하는데 한 사람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임하고 너무나 어려움이 생겨서 이 아이들이 말라 죽고 노인들이 숨을 쉬지 못하고 들의 짐승들이 숨을 쉬지 못하는 이와 같은 악한 상황을 보고 하나님께 최고의 기도, 선한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것보다 더 악한, 더 나쁜 그와 같은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예레미야가 기가 막혀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 빠져 있습니다. 4절, 5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그들을 버릴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다른 민족들에게도 버림을 당한다. 이 세상에 이 유다 민족을 구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4절 5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7절에 가서는 거짓 대언자들이 이 땅에 평강이 있다, 평강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나라에서 찾아볼 수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8절 9절에 가서는 유다의 온 가족들이 멸절되고 많은 여인들이 과부가 되고 젖먹이들의 어머니들이 죽고 나머지 살아남은 사람들은 칼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올바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르게 산다고 해도 이렇게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 그렇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4절에 왜 이와 같은 일이 생기느냐. 유다의 사악한 왕 므낫세라고 한 사람이 있었는데 므낫세는 이 당시 왕이 요시아인데 요시아의 할아버지예요. 또 므낫세는 누구의 아들이냐. 이스라엘 유다 왕 중에서 가장 경건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히스기야의 아들인데 자그마치 몇 년 동안 유다를 통치했냐. 55년 동안 통치했어요. 이 55년 동안 유다를 통치하면서 유다의 가장 사악한 왕이 돼갖고 자기 아들을 잡아서 몰록 앞에 바치기 위해서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하늘의 천체들을 주의 집 앞에 섬기기 위해서 제단들을 세우고 바알의 제단들을 세워서 바알에게 숭배하고 더욱이 예루살렘에서 무죄한 피를 엄청나게 많이 흘리면서 우상 숭배를 55년 동안 이 유다 땅에 정착시킴으로 말미암아 도무지 백성들이 돌이킬 수 없는 그와 같은 지경으로 므낫세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므낫세의 죄악 때문에 내가 도저히 더 이상 유다 백성을 참을 수가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레미야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 하나님이 참고 참고 참지만 저와 여러분이 돌이키지 않을 할 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은혜롭게 참고 오래 참고 인내하시지만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지옥 불 속에 들어가요? 하나님이 넣는 거 아닙니다. 누가 원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본인이 원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담당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셔서 모든 사람의 죄악들을 완전히 제거해 주셨어요.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믿는 자들에게는 값없이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내가 받지 않겠다고 버팅기고 버팅기면 여기 나와 있는 유다 백성처럼 결국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이 지금 이 유다 백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 지옥 불 속에 들어가는 것을 면할 수가 없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첫째 교훈이에요. 둘째 교훈은 경건한 사람들이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기도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에게 문제가 없어요. 확실하십니까? 하나님에게 문제가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든지 중보 기도를 받는 저 대상에게 문제가 있으면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 기도의 응답이라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도 유다 백성을 다 버리시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예. 백성이 잘 되는 것으로만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을 내치시면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넷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여기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있는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자, 모세가 기도해도 안 됩니다. 사무엘이 기도해도 안 됩니다. 예레미야가 기도해도 안 돼요. 그럼 하물며 제가 기도하면 되겠어요? 안 돼요.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 되겠어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이 기도할 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네. 자, 그래서 모세의 기도가 가서 보면 출애굽기 32장에 나옵니다. 시내산에 하나님이 주시는 십계명 돌판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이 밑에 있는 백성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 경배를 하게 될 때 출애굽기 32장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내가 다 멸절시키고 내가 너로부터 새로운 민족을 다시 만들겠다 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납작 엎드려서 그 백성을 중보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또 민수기 13장 14장 가서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나온 이후에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을 스파이를 보냈는데 이 스파이들이 잘못 보고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엉엉 울면서 모세에게 뭐라 그래요? 우리가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겠습니다. 거기서 사는 게 여기서 죽는 것보다 100번 낫습니다 하고 이 하나님의 이 위엄과 권능을 무시하게 될 때 하나님이 또다시 이들을 죽이려고 할 때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는 그런 기록이 민수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온 백성을 위해서 두 번 중보할 때 두 번 기도의 응답이 됐어요. 몇 퍼센트예요? 몇 번? 두 번 기도했더니 두 번 응답이 왔어요. 몇 프로 응답이에요? 100% 응답 지금 받은 거거든요. 사무엘이라고 한 사람이 사무엘기상 7장에 가서 보면 사무엘이 사사로 통치하는 가운데 블레셋 사람들의 침공이 있으려고 할 때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이들을 도와주시고 이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그와 같은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사무엘기 여러분께서 가셔서 이 12장에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가서 왕을 구하는 그와 같은 사악한 죄악을 저질러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려고 할 때 또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간구할 때 하나님이 이들을 용서하는 그와 같은 대목이 나와 있습니다. 두 번 기도해서 두 번 응답이 이루어졌어요. 몇 프로 응답된 거예요? 100% 응답이 됐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1절에 가서 보니까 예레미야야 100% 응답을 받았던 모세와 사무엘이 지금 내 앞에 서서 내 앞에서 이 유다 백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도 내가 들어줄 수 없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이 1절의 말씀이 뭘 얘기하는지? 저와 여러분의 죄악이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죄악이 모세나 사무엘이나 예레미야나 저나 사도 바울 같은 이런 인간의 기도를 통해서 인간의 어떤 그런 인도를 통해서 중보를 통해서는 용서가 될 수 없다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만 이와 같은 죄악이 용서가 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용서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이 없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중보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완전한 희생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드리고 동시에 완전하게 영원토록 단 한 번 영원한 희생물을 드릴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예수님만이 사람의 모든 죄악을 일시에 제거하시고 영원토록 단번에 제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가서 히브리서 7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 27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이러한 대제사장께서는 우리에게 합당한 분이셨으니 곧 그분은 거룩하시고 해가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들로부터 분리되시고 하늘들보다 더 높이 되셨느니라. 그분께서는 저 대제사장들과 같이 먼저 자기의 죄들로 인하여 날마다 희생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들로 인하여 희생물을 드릴 필요가 없으시니 이는 그분께서 친히 자신을 드리실 때 이 일을 단 한 번에 행하셨기 때문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중보자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때 단번에 영원토록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영원한 희생예물이 되어주셔서 사람의 모든 죄악들을 완전히 제거하셨다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 대언자나 사람 목사나 사람 어떤 사람이라도 사람의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혹시 여기 나와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 아무것도 모르고 건성건성 그냥 교회 나오시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 교회 나오는가? 왜 지금 시간을 바쳐서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오늘이 구원의 날이요 오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날이다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 죄악을 내놓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오늘 예배당 문턱을 나갈 때에는 여기 사랑침례교회 여기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굳건히 확실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 원인을 가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아서 낙담이 됐고, 둘째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좋은 건 오지 않고 제가 부당하게 이렇게 고난만 당합니까?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구원의 도리를 가르쳐주고 올바른 성경이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올바른 교회가 있다는 걸 전하고 하는데 돌아오는 것은 너나 잘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죠? 친척들이 핍박하고 저 이단인가 아닌가 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런 일들이 자꾸 우리에게 다 오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고 지금 예레미야 대언자가 하나님 앞에 지금 고소하는 그런 내용이 10절 15절에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10절 가서 보니까 내 어머니여 내게 화가 있나이다. 왜 나를 낳습니까? 어머니께서 나를 낳되 온 땅을 향해 싸우는 자여 다투는 자로 나왔나이다. 내가 왜 온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야 됩니까? 잘 된다 그러고 평강 있다 그러고 복 받는다 그러고 그러면 사람들이 모이고 교회가 이렇게 커지는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와 같은 일들로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하고 심판이 임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너무너무 목회가 힘듭니다 이렇게 외치는 목사님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내가 이자를 받으려고 빌려주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이자를 받으려고 내게 빌려주지도 아니하였으나 그들이 다 나를 저주하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미워한 사람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자놀이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형제자매로 한 족속으로 만들어주셨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이자놀이 해도 상관이 없지만 자기 그 동포들에게 이자놀이하고 그것도 고리로 이자놀이하고 하는 걸 하나님이 미워하신다고 율법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지금 그 예를 드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레미야 당시에 고리대금하던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예를 들은 거예요. 가장 사악한 자들 중에 하나가 누구냐? 고리로 이자놀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저는 그런 거 해본 적이 없습니다.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 제발 내 사정을 들어주십시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도대체 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보고자 애를 쓰는데 왜 좋은 일은 오지 않고 이렇게 고난만 내게 다가옵니까? 왜 이렇게 목회가 안 됩니까?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대접하십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늘어놓고 있는 겁니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임한 하나님의 대언자예요. 예레미야가 몰라서 지금 그러겠어요?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예레미야가 이걸 몰라서 지금 하나님 앞에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요?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몇 년을 외치고 외쳐도 돌아서는 사람이 없으니까. 얼마나 답답하면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지금 외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목회 서신을 기록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3절. 그러나 너는 나의 교리와 삶의 방식과 목적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안디옥과 이고니움과 루스드라에서 내게 닥친 핍박과 고난을 잘 알았으며 내가 어떠한 핍박을 견뎌냈는지 잘 알았느니라. 그러나 주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셨느니라.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터이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에게 핍박이 있습니까?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제 말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있습니까? 그게 있어야 예수 믿는 거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는 거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게 있어야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믿는 게 다 잘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대언자처럼 얼마나 답답하면 하나님 도대체 이렇게 나를 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고 지금 대드는 이와 같은 일이 기록이 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이 쉽지 않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에 작정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내가 핍박을 감당하고 희생을 감당하고 어려움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작정하고도 어려움을 당하면 예레미야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정말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겁니까? 하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내어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겁니다. 특히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될 것은 킹제임 성경을 가지고 또 킹제임 성경이 아닌 일반 성경을 가지고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외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데 교회가 잘 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아서 지금 사람이 안 모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때가 안 맞으면 사람이 모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 목사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 사모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거기 모이는 몇몇 성도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목사들과 그 교회들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셋째 불평의 원인이 뭐냐? 순종의 대가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불순종하지 않냐고 계속해서 순종했는데 왜 이렇게 보상이 없습니까? 16절에서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16절 첫째,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먹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다는 거, 이거 종이 먹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들이 너무너무 좋아서 아침마다, 점심마다, 저녁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내 생명의 양식으로 먹었습니다. 그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이 되고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순종하고 살았는데 왜 내게 하나님 보상해 주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에 하나님, 나는 심지어 여가 시간도 헛되이 보내지 않았습니다. 주말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주께서 경로로 나를 채우셨기 때문에 내가 조롱하는 자들의 모임 가운데 결코 앉은 적이 없습니다. 속된 말하고 더러운 말하고 이 세상 마귀의 것들을 탐하는 자들하고는 제가 여가 시간에 들어가서 즐기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것을 기뻐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으로 인하여 나는 홀로 떨어져서 혼자 앉아 생활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분리하고 세상의 더러운 것들과 분리하고 심지어 주말도 주님을 위해서만 썼습니다. 주님을 섬기려면 세상의 안락과 게으름과 더러운 대화, 술 취하는 거, 담배 피는 거, 조롱하는 거, 음행하는 거, 이런 모든 걸 삼가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에 지금 해야 될 것 같은 일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8절에 그런데 어찌해서 내게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십니까? 어찌하여 내 고통이 영원토록 계속되고 내 상처가 낫지를 않으며 고칠 수가 없습니까? 주께서 내게 전적으로 거짓말같이, 거짓말쟁이같이 되시고 마르는 물같이 되려 하십니까? 하나님, 뭐 나를 노성벽으로 만들어준다 그러시더니 노성벽은커녕 지금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대적하고 문 있는 줄 알고 저기 강에 갔더니 가서 딱 보니까 물이 하나도 없는 그런 강처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대하십니까? 이렇게 낙심하는 일이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 19절에서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을 주시는데 이 응답이 또 기가 막힌 응답이에요. 그래 이제 들어주겠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너를 낙심시키는 그와 같은 사람이 아니다. 그와 같은 존재가 아니다. 너는 그렇게 느낄지 몰라도 나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런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없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순종해도 보상이 없어도 그래서 하나님 나를 버리셨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건 너의 느낌이요 너의 생각이지 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하나 이제 들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한 전투함에 사령관이 이제 타고 앞으로 지금 나아가는데 안개가 잔뜩 껴서 앞이 잘 보이지 않는데 가서 저 앞에 보니까 또 하나의 전투함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배에서 지금 대고 외칩니다. 부딪히려고 하니까 동쪽으로 15도 틀어라고 이제 이 확성기를 대고 동쪽으로 15도 틀어라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저쪽에서도 응답이 오는데 그쪽에서 서쪽으로 15도 틀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령관이 화가 나갖고 너희가 15도 틀어라 하고 이제 동쪽으로 15도 틀라고 얘기했더니 이쪽에서 다시 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다, 너희가 서쪽으로 15도 틀어야 된다 하고 확성기에서 답이 나오니까 사령관이 화가 나서 나는 사령관인데 너희가 동쪽으로 15도 틀지 않으면 배가 부딪힌다 하고 이 확성기로 외쳤더니 그쪽에서 여기는 등대입니다. 우리가 움직일 수 없습니다. 사령관님이 서쪽으로 15도 틀어야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등대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나 지금 계신 모든 것에서 하나님은 항상 똑바로 항상 맞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고 하나님은 항상 오르세요. 그러니까 돌아서려면 누가 돌아서야 돼요? 내가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19절에 그러므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일 내가 돌아오면, 돌아온다는 말이 영어로 턴이에요. 턴이라는 틀라는 거예요. 내가 틀라면은 내게로 틀어라. 나한테로 돌아와야지 딴 데 돌아오면 안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거,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은 다 옳다는 거예요. 나는 움직이지 않는다. 예레미야, 내가 지금 내게 다가와서 부딪히려고 하는 이와 같은 전투함이지 난 그대로 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방향을 너가 바꿔야 된다. 지금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도 유다 백성들처럼 불평하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 지난 수년 동안 외친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 그렇게 외치고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바로 유다 백성이 하는 거하고 똑같지 않냐? 지금 하나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돌아서라, 틀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응답을 크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너 회개하고 돌이켜라. 지금 그렇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하는가? 하나님이 내 말에도 일리가 있다. 맞아. 근데 그게 다는 아니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 역시 죄인이다. 목사라고 뭐 외칠 거 아무것도 없다. 그래요. 내 의로다가 뭘 했다고 내 앞에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일 성수했습니다. 11조 했습니다. 특별 새벽기도 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 씁니다. 우리는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자랑하고 달라 그러고 부당한 요구하지 말라. 하나님이 거기까지 지금 낮춰야, 그래야 내가 너를 쓸 수 있다고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제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 보니까 만일 내가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데려오리니 내가 내 앞에 서리라. 다시 대언자 노릇을 제대로 하려면 내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라 그래요? 만일 내가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하여내면 너는 내 입까지 되리라. 너의 인간의 욕망,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자기의, 인간의 그 육신적인 것, 이 천한 것들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이 경건하고 아름다운 것에서 제거해내게 될 때, 그때 내가 내 입까지 돼서 올바른 대언자 노릇을 행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금광석이 이렇게 있어도 이거 갖고 아무 소용없어요. 어떻게 돼? 찌꺼기를 제거하고 있어 금이 나온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들은 내게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 돌아가지 말지니라.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않아도 너는 그들에게 가지 말라. 그 얘기예요. 목사가 사람이 안 오니까 쇼하고 프로그램 동원하고 락음악하고 해서 어떻게든 사람 늘리려고 쇼하지 마라. 그들은 사람이 안 와도 너한테 와야지 너가 그들에게 가면 안 된다 하고 목사가 해야 될 일이 어떤 것인가를 정확하게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사람이 많이 모이든지 안 모이든지 그들이 내게 와야지 내가 세상 사람들의 모든 걸 가지고 가서 재즈 음악하고 힙합 음악하고 이 안에서 찬양과 경배한다 그러고 하나님을 더럽게 만드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응답의 말씀을 주시는 게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이 백성에게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싸울지라도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하고 너를 건지리라. 주가 말하노라.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깨달음을 주시고는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를 이 백성을 향해서 노성벽이 되게 만들어주리라. 아무도 너를 치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구속하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너무 멋있는 이와 같은 결론의 말씀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론 드리겠습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고 또 부당한 고난을 당하고 또 열심히 순종해도 보상이 없는 그와 같은 때 저와 여러분이 다 낙심할 수 있어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 당연한 겁니다. 이럴 때 무슨 새로운 계시, 어떤 뭐 새로운 경험, 무슨 새로운 진리가 있나 이거 살펴볼 필요 없습니다.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거 왜 없어요? 예. 그래서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요? 내게 있는 거예요. 내 의의를, 내 공로를, 내 순종을, 내가 행하는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살펴보라고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이제 어제 신학원 한 학기를 마쳤습니다. 한 21명 정도가 한 학기를 잘 이제 무사히 마쳤어요. 어떤 목사가 되어야 될지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예레미야를 좋아하고 사도 바울을 좋아하는 것은, 특히 사도 바울의 고린도 후서를 좋아하는 것은, 예레미야 사도 바울이 가장 인간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게, 하나님은 가장 인간적인 목사, 가장 사람다운 그와 같은 목사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성도들도 가장 인간다운 목사, 가장 사람다운 그와 같은 목사를 사랑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 얼마나 인간다워요. 얼마나 견디지 못하겠으니까 하나님 저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엘리야가 하나님 차라리 죽는 게 좋습니다. 요나 같은 그 대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화를 내잖아요. 도대체 이거 하나님 뭐 하는 겁니까? 근데 하나님이 오늘 예레미야나 모세나 아니면 엘리야나 요나에게 하나님이 꾸중하세요? 안 해요. 꾸중 하나도 안 합니다. 안 해요. 왜 그래요? 우리의 구조를 아세요. 하나님이 인간이 어떤 구조인가를 아시기 때문에 그 마음의 속중심만 옳게 돼 있으면은 가장 인간다운 그와 같은 목사, 인간다운 그와 같은 성도들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성도들도 사랑해요. 성도들과 같이 울 때 울어주고, 성도들과 함께 같이 웃을 때 웃어주고, 정말 사람다운 것 같은 모습을, 나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제가 잘못하거든 저를 경책해 주시고, 제가 잘못하거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목사가 겸손하게 섬기며 성도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도 기뻐하고 이 성도들도 그 목사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목사는 홀로 고고히 저 하늘나라에 가서 살고 있고 모든 일이 다 완벽하다고 자기는 생각하고, 성도들만 다 뭐가 잘못됐다고 해 성도들 꾸짖는 그와 같은 목사, 좋아할 사람, 좋아할 하나님 없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인간다운 대언자, 사람의 그와 같은 모습을 표현할 줄 아는 이런 투명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어요. 융통성과 타협을 구분할 줄 아는 목사가 돼야 돼요. 융통성 있는 목사가 돼야 돼요. 타협하는 목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잘 구분할 줄 알아서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와 같은 목사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울기도 하고 하소연도 하고, 오늘 여기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삿대질도 하고, 이와 같은 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구조로 아시기 때문에 다 이해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을 때 얼마나 답답하면 내가 그렇게 하겠냐. 그것만 고치고 다시 돌아와서 이 일 해라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멋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세요. 어떤 약속을 해줘요? 내가 너를 놋 성벽으로 세워주겠다. 사람들이 아무리 돌을 치고 해도 무너지지 아니할 놋 성벽으로 만들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얼마나 멋있어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이 우리 사랑침례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